5월 달에 이렇게 들어서고 또 방학을 맞이하고 따로 탄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교회 소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티처스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전체 스텝이 12명이 이렇게 자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더욱더 한 명이라도 더 귀한 그런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은요, 저희가 그 두, 네, 먼저, 티처 트레이닝 할 때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다음 사진은, 보면은, 가체들 모여서 어제 대부분 가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저희들이 잘 다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계속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협조해 주시는 그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잘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좀 건강상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기에 문제가 없는 그와 같은 아동들이라면 저희들이 잘 또 초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다 스태프들은 그 마스크를 또 쓰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이제는 이제 마스크에 대한 그와 같은 팔리시가 많이 좀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교회에 또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게 있으면은 좀 저희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좋아지고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또 아이들의 건강도 또 배려해 주시는 우리 어른들이 되셔야 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는 건 내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 그렇게 항상 말씀을 저희들이 어제 그런 의논을 했고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은 비전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다음 주일날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좀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 메모리얼 연휴를 끼는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 메모리얼 위켄드에는 내가 수련회를 갔었죠. 전교인 수양회를 갔었는데 우리가 작년도 못 갔고 또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좀 아쉽고 그래서 봉사부에서 식사 친교를 좀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다음 메모리얼 주일에 저희들이 같이 조금 좀 거리도 충분하게 유지하시면서 우리가 아마 뭐 맛있는 김밥을 준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또 간단하게 또 시간을 나누면서 좋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배 후에 물론 우리가 갖게 되는 일인데요. 그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조금 좀 날짜에 조정이 있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보시는 누가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안돼서 너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봐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가 안 돼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아멘. 예,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사성 교사님이 전해 주시는데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하는 그것을 지난 주일날 시작을 했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그 말씀이 같은 주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그 목사님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지난주 말씀 가운데 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그런 반복적인 도전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된 그런 생각, 우리의 그 성숙된 생각이 그러한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력 있게 응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 때 받은 그런 질문과 도전이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되지요. 예. 그때마다 우리는 그 지나갔던 그 때보다 조금은 더 성숙되게 그 문제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더 강성해지는, 우리 인생 전체가 강성해지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키가 자라면서 믿음도 성숙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서 또 많은 도전 속에서 저희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오늘 그 이 말씀 가운데 그 반복적이고 굉장히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전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전에 그 25절부터 33절 말씀 전에 15절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쭉 이야기를 이끌어 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인데요.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 예. 하나님이 잔치를 열면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영원한 그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초대를 합니다. 먼저 초대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죠. 예. 그 중에 이제 세 사람이 딱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 제가 땅을 샀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못 온다 그러고, 두 번째 사람은 아, 제가 소를 다섯 마리나 샀습니다 하면서 이제 못 온다고 하고, 또 세 번째 사람은 아, 제가 장가를 갑니다. 예. 그래서 못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 주인이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문을 다 열고 예,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오게 하라 해서 우리가 이제 예,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아,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참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요, 이제 이 부르심,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아, 너 불렀지, 너 들어왔지, 그래서 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른바 그 성화되는 삶, 성화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 다음 이제 얘기가 뭐냐면 이제 25절, 26절 얘기인데요. 거기서 26절 이 말씀을 하세요. 2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예수님은 이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나 형제 또 뭐 자매 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 정도는 내가 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이방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큰 도전이 아니었을까요? 피를 나는 가족보다 또 나 자신보다 예수를 우선할 수 있는가? 예. 이 도전 앞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지요? 정말 쉽지 않은 예,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목사님 예수님 믿을 때 목사님 동생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믿게 되었는데, 동생이 하루는 와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예수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 예,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뭐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연을 끊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있고 당신들은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우리 지금 목사님 형이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 믿는 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호적 파버리겠다는 사람은 봤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데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도 저희 부부 말고는 예수 믿는 가족이 없어요. 예. 저희 집안에서, 양 집안 모두. 이제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도 저희 가족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 우리 만남은 여기까지인가 보 이렇게 딱 말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할 뿐인데요. 아무튼 예수님의 이 도전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바울은 지금 이 도전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한번 로마서 1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와 평생 동행하려면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 가치체계,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과 예수님 간의 그 우선순위 마저도 바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의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예, 도전하는 것이지요. 예. 또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회개의 합당한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일까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일까요? 예수께서 그냥 뭐 우리 지금 팬데믹 가운데 줌 미팅 하듯이 그냥 가상적인 현실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할 때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은 바로 이렇게 생각해요. 실생활에서 실시간으로 뚜렷하게 보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그것이 어떤 내일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잘 보세요. 아까 그 땅을 사고 소를 사고 무슨 또 장가를 가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지금 그 가족 이야기와 우선순위 이야기와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결단해라. 나와 같이 동행하려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결단을 해라. 라고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면 끌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결단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신지. 저는 사실 이 보면서 이런 요구라면 그런 대로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왠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순위 정도야 가끔은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령 필 받을 때는 그냥 예수님 막 쫓아다니다가 또 좀 침체되면 뭐 가족이 좀 우선이고 예수님도 가족이 우선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또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거기 위에 달려서 죽을 수는 없어도 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딱 오더니 그냥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십자가, 그죠? 얼떨결에 지는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여러분 어떠신지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그 자신의 요구, 자신이 이렇게 너희들을 성화의 단계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요구를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세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느냐면요, 28절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갑자기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딱 등장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우선순위 이야기를 하면서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 망대를 짓는 사람으로 이동을 할까요? 거기서 그래요. 셈을 해봐. 셈을 해보고 지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 뜻을 그대로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 이런 말로 들려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기 힘든 조건을 딱 제시를 하면서 이거 할 수 있어? 너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흥정하는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복음하고 180도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서 예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조건에 통과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셈한다는 것, 셈해보라는 것은 사실은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그 조건에 맞추어서 어떤 노력을 해봐, 이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셈을 해보라고 할까요? 그 물음에 답하기 이전에 이 지금 저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 그것은 29절,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29절, 30절을 연달아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망대를 지으려고 셈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망대를 지으려다가 못 지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기초만 놓고 못 지었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 망대를 세우려고 셈을 하는 이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망대를 세우고 완성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론으로만, 그냥 말로만 망대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망대를 세우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셈도 하고 비용까지 계산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망대를 세우려고 할까요? 망대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망대는 그냥 산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광야 가운데 같은 레벨에 있으면서 있는 가운데서 높이 세워서 멀리서 오는 적을 보고 몇 명이 오는지 파악을 하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포도가 많이 나온다고 치면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않나? 또 누가 침입해서 내 포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적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다고 보면 이 망대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삶이 아니라 망대만큼 올라가서 더 높은 곳을 더 멀리 보기 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결정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결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같은 생각과 나와 같은 시선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삼기가 아주 점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옮겨오면서 계속 한 곳으로 이렇게 포커스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와 같은 생각과 나와 같은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세상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멍때를 세우려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비용은 뭘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 망대가 얼마나 높은지 망대를 만들 때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어요. 셈도 못해요. 그런데요 아마도 이 지금까지 문맥을 보면 예수님도 그 어마운트 자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3절에 나와요.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를 한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진리로 세상을 보는 사람인데요.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 소유는 그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망대를 세우려면 집을 살려면 내가 얼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 가지고 있고 이걸 다운페이를 하면 얼만큼 돈이 남게 되고 그걸 얼만큼 모기지로 만들 것인지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네가 가지고 네가 뱅크 어카운트에 가지고 있는 돈은 빼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포기해버리라는 거죠. 최소한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면 네가 가진 가치체계, 네가 가진 사상체계, 다시 말해서 모든 네가 갖고 있던 것들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버려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망대를 세우는 비용은 마이너스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들, 사상들, 그 모든 것들이 빠진 상태의 비용,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첫 번째 비용이에요. 저는 86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86학번인데요. 저희 때는 계속 데모만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데모만 했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제가 배운 게 없습니다. 매번 데모만 하고 다녔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정의는 꼭 지켜져야 된다. 그게 제 신념처럼 저를 사로잡던 시대였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문제,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 좋다고 생각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부정으로 먹고 사는 것들 정말 싫었어요. 권위적으로 거드름 피우고 뭐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애헴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라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신념 속에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나라를 바꿀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가 들어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저는 여러분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전학을 전공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진화론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와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이야기하면은 그 말 자체가, 그 창조라는 말 자체가 제 자존심을 건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너 오늘 당첨 이리 와. 나하고 같이 디베이트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옥죄고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그냥 목을 잡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진화론을 정말로 옹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진화론이 잘못된다면 내가 더 나아지려는 이런 노력들, 그죠? 내가 더 높아지려는 이런 노력들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걸 전제로 해요. 내가 노력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진화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과 어떤 진화론의 그런 것들, 유물론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던 시대였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나오게 됐고, 그때 이제 이 참빛교회에 오게 됐는데, 사실 우습지요. 이 사람들 주여주여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우스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그 절대자의 그런 존재가 인식이 되게 되고, 내가 정말 우연의 산물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격체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냥 화학물질의 반응물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드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눈에 열리기 전까지 내가 가졌던 그 사회주의 사상, 내가 가졌던 그 유물론적인 생각,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신념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진리의 망대를 세우고 싶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든 관계없는 쓰레기이고 거짓이고 만들어진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몇 푼 안 되는 우리 소유, 다운페이먼트를 위해서 열심히 뱅크 아카운트에 집어넣었던 그 소유, 그것이 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소유를 빼버리면 우리는 어떤 비용으로 망대를 세울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인격체로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만들어진 것, 그것이 첫 번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했던 그 채움, 그것이 진짜 이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이제 진짜 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망대를 진짜 세우려고 하면 마이너스 네가 가진 것들 다 빼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첫 시작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운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흔히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우울한 집이, 어떤 이런 자기 소유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우울한 지위에 오르면 이 망대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이 비용을 돈으로 환산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전부 안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분명히 저는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절대 위에 내가 있어야 돼. 그 위에 오르면 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세상은 우등과 열등이 있어. 네가 우등으로 올라서면 모든 지배권을 네가 갖게 돼. 그 우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 너는 지금 진화 중인 거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우등으로 올라서 봐. 그걸로 끝나는가요?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그걸로 끝났습니까? 저는 더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네. 절대 위에 오르면 너의 구원은 너 스스로 이루는 거야. 그러면 너의 죄도 가려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 예. 네. 남이 못 보는 장래도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은 너를 중심으로 돌게 돼 있어요. 예. 네. 어떠신지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입니까? 아멘. 우등의 지위에 오르면 우리가 가졌던 원죄마저도 없어져 버릴 거라는 그런 생각들. 또 우리는 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까? 너는 머리가 검고 눈동자가 검잖아. 너는 황인종이잖아.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애들이 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노력해야 되지 않니? 크리티컬 레이시즘 무슨 띠오리를 우리가 다른 데서 옮겨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서 그 모든 것도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유색인종이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네가 너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10배, 20배 더 노력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 경쟁에 집어넣나요? 그렇게 내몰았습니까? 그렇게 노골적은 아니더라도 예. 내 아이가 하나님도 믿지만 우등한 아기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이 생각, 한 줌도 안 되는 이 세상 가치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 크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망대를 세우는 미천은 온전히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생각, 내 은사, 내 기술, 나의 어마운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을 모두 제외해버린 새로운 시작.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저희 부부는 지난주에 여러 부부들과 만남을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요. 신앙이 성숙된 부분부터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홈스쿨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하는 분도 만났어요. 아주 구체적인 커리큘럼까지 준비를 하고 진짜로 홈스쿨링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아이들도 홈스쿨의 경험이 있으니까 서로 홈스쿨의 유익한 점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자녀들이 나가 있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기뻐하고 서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부부,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분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인내하고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요, 돈만 번 부부가 있어요. 평생을 돈만 벌었어요. 부부가. 남자도 벌고 여자도 벌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 부부가 모두 일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연결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생인 아이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시도를 했는데 돈을 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대학 다니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 작은 차이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괜찮아요? 특별히 다른 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들의 끝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듯 우리의 망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망대는 이렇게 그 굉장한 헌신과 수고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칼리지 우리 아이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 말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지,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지,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지. 예. 진리로 세상을 보는 것, 아, 굉장한 분기점이에요. 세상을 진리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느냐, 여기에는 작은 분기점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분기점은 엄청나게 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 분기점? 그냥 작은 차이일 뿐이야. 봐라. 걔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 필요 없어. 그 분기점이 뭐가 중요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헛수고일 뿐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지, 그래요. 그렇게,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번영 신학이니 무슨 뭐 리버럴 신학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바로 이 자기 소유를 보물단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 이 자기 소유 가지고 너 이걸 개발해야 되고 너 이걸 통해서 네가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히 예수님도 여기에 몰두해 있어. 너가 가진 것을 개발하고 너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세울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너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무슨 죄라도 짓는 양 그렇게 숨어들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려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멀리서 오는 적을 분별해낸 임금 이야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미리 가서 무릎 꿇어.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 말씀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여기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분별력 있는 임금이 분별력 있게 행동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력 있게 이렇게 정리해내는 그 임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별력이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면 싸움으로 나가게 되고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러면 화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은 뭐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분별력인 거죠. 탁월한 분별력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그 임금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분별력으로 자기의 가치체계로 완전히 하나님께 둔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예를 들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달렸어요. 예. 십자가에 내려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자기를 따르던 여인들이 그 밑에서 울고 있어요. 그랬죠? 예. 자기 옷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비뽑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로마 병정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못 박혀있고. 그냥 그때 그날로만 생각해 본다면 뭐죠? 우리처럼 그냥 보이는 것이 분별력이라면 이 지금 예수님은 그 상황 자체는 뭐예요? 그냥 한 죄인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가치 체계대로 과정을 다 순종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0년 뒤에, 2020년 뒤에 저와 같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진화론에 쩔어 있었으며 유물론으로 더 이상 갈 곳 없는 자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를 한번 보세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망대, 이 망대가 수천 년을 결정하는 분별력이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무리일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에요? 우리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겠다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수천 년 뒤에 수천 세대가 지난 다음의 세대까지 복이 이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헛것일까요? 그냥 헛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 말고 또 가져야 될 것이 있나요? 작은 차이, 작은 분기점,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을 가르는 그 작은 분기점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차이, 그것을 여러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망대를 세워봐. 정말 셈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망대를 진짜 세우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네가 보는 거야. 그냥 세상 속에서 쪼그라들고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봐. 그래서 수천 년 뒤에까지 이어지는 그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일이에요. 그 시대 앞에 준엄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망대에 올라와서 이 시대를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망대에 올라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시대를 내려다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실 건지요? 이사야처럼 호세아처럼 미가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여,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로 돌아오라. 그렇게 울부짖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망대에 올라가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선다면 저는 이 말부터 하고 싶어요. 청년 세대여, 세상에서 잠시 잃어버렸던 너희들의 인격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너희들이 그냥 사회세상 속에서 부속품처럼 그냥 그렇게 소비품으로 살아왔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소년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얘들아, 제발 진리 가운데 있어라. 진리를 만지고 진리를 즐기고 진리와 함께 노는 일을 하려무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망대를 세우는 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운 좋게 부르셨고 운 좋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것은 좋지만 이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긴 인내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 저기 윤기현 집사님 하는 얘기, 내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은 없다고 말한대요. 아이들한테 다 너희를 위해 사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긴 헌신과 긴 인내와 긴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온 거예요. 장래 일을 분별하는 거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분별력을 갖고 싶어요. 저는 모든 일을 봤을 때 그것을 관통하고 꿰뚫고 싶어요. 통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사모하고 용감하게 그 진리 앞에 온전히 딱 붙잡을 때 얻어지는 것이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그 유소년부터 청년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부모들이 이 수고, 이 헌신, 이 인내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1년 동안 이 성경적 세계관을 좀 가르쳤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배웠습니다. 한 몇 명 되시는 성도님들이 이 성경적 세계관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한 세 팀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내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냥 제 뜻대로 해석해 보면 저는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듣습니다. 저는 이번 그 여름 성경학교 이것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이미 우리 장년들을 통한 그런 공부는 지난주부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지요. 그죠?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든 교재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부모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세상과 충돌하는지 간증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낚시하는 그냥 레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큰 그물을 던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새 세대가 일어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설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큰 위로와 큰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깊이 동의하고 행동으로 나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만지고 진리를 통해서 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주님 이 세대의 영광을 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그 망대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간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런 세상의 체제 속에서, 그 죄의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구분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전 인생을 통해 분별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노획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인격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사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